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먼저는 요셉이 맞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구덩이에서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로 굶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만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형들도 아주 위태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들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그 형들에게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막상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들에게 이미 마청 르우벤이 그 동생의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정작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25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셉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 제안 속에서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이 어떠한 의도 속에서 이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문장에서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사라는 그 말이 쓰였는데요. 이게 무엇에 대한 유익하냐면 불법적인 이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도 이제 그 유다의 말을 경청했다, 거기에 이제 청종했다라는 걸 한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들의 지금 이 행위가 정당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벌여졌을까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요,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불확실해지고 위태로워짐으로 인해서 표출된 분노였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자신들의 상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분노를 하게 된 그 기준이요, 자신들의 입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리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셉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상인들에게 팔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순념새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려 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고 그것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17살이 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도 동시에 그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인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분노가 기준이 자신이 분노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되는 인물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정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여러 경우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것은 인생 자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다 되신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맞닥뜨리는 환경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떤 환경들일까요? 내 선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 상황의 해석과 결론을 내가 내리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길에는 외면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참으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들 스스로와 자신들의 아버지와 동생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한 채 과감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권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볼 또 하나의 구절이 36절인데요 우리 끝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린 요셉이 다시 이제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팔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배신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가 지금 없는 것이죠. 왕년에 채색옷을 입고 현란한 꿈까지 꾸었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물건이 되었고 누군가의 소유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셉이 겪은 이 장면들을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하나씩 하나씩 촬영을 해서 남겨놓는다면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어떤 장면들로 우리에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평지에서 충분한 음식을 먹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구덩이 안에서 물과 음식이 없이 굶고 있는 요셉의 비극적인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훗날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뒤바뀝니까? 동생 요셉이 배설한 식탁에 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구덩이 안에서 음식이 없던, 물이 없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실현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그저 팔리고 또 팔리는 요셉의 이야기와 같이 아직 펜딩 중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도 갖고 계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많지 않고 힘든 시간이 너무 많지 않고 어둡고 긴 터널이 그만 우리에게 있고 밝은 광명의 삶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위로가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삭의 얘기를 하고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을 이제 스데반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는 성경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세왕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러 조상이라는 건 요셉의 형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문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다 읽어보면 이렇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요셉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 곳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디발에 의해서 하나님과는 이제 아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요셉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것이 요셉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고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른 요소가 아니라 결국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실상이라고 믿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믿고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시는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을 믿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력으로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한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현실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더 가까이 있고 더 급하고 커 보일 때 있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실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시며 유일한 우리의 신뢰자가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는 유익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곤고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한 분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